반갑습니다. 저 메르츠 자선행의 존리 대표고요. 아,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제가 2, 3주 전에 만났나요?
네.
네, 그때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이분이 그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인데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들이, 한국 여성이 그런 데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유럽의 그 축구단의 그 에이전트, 저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흥미를 끌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같이 제 채널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오늘 이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셔갖고, 이제 그것도 출국하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출국하시려면 어떻게 이제 시간을 내서 출연하게 됐는데요. 제가 같이 그 촬영하자고 한 이유는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싶고, 또 실제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는 읽지 못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한국 여성이 그 불모지인데 가서 어떻게 서바이브하고,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말이 길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나나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지금 빅클럽 대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빅클럽이라 그러면 축구?
네, 뭐 맨시티, 아스날,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구단들, 구단.
우리가 아는 토트넘도.
네,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네. 가끔 보나요?
그쵸, 토트넘 구단하고 지금 한 6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 처음 이적했을 때부터 지금 뭐 종종 뭐 구단 뭐 액티비티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선수 에이전트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선수 에이전트.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선수 이적 계약이 있으면 선수가 선수 에이전트를 세우면 구단도 구단 에이전트를 세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 에이전트를 상대로 협상하는 역할을.
아, 이렇게 구단을 대표해서.
그렇죠.
그 선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하는.
예. 그래서 선수 이적권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뭐 구단이 만약에 다른 상업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에 레알 마드리드가 아카데미를 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아카데미 내는 과정을 레알 마드리드 대리를 해서 진행하고.
아, 한국의 그 축구 요식인가요?
네, 아예 그 축구단도 운영을 하는 형태예요. 아카데미 팀이에요.
그렇게 한국에다가?
네.
그 한 이유가 뭐죠?
유소년 발굴을 위해서죠.
한국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왜냐면 유소년 선수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훈련의 끝이 무엇인지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재미난 얘기네.
예.
목표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뭐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목표는 있지만 그 길이 확실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공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문제집을 풀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어떤 점수가 나오면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게 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유럽 축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강인 선수, 뭐 백성 선수 모든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상 개인이 면담을 하면서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이고, 대부분의 유망주들이 그런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정확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정당한 기회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그 유망주 발굴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유망주들이 다 모여있다라는 그런 곳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 그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에이전트 시장도 없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나가는 걸 도와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한테 맡겨져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유망주를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장을 올 때 스카우터들이.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걸 런칭을 해서 국내 좋은 유망주를 많이 스카우트를 해서 레알뿐만이 아니라 제가 같이 일하는 이런 빅클럽들 스카우터들이 출장을 하는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일본 출장하고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찍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국을 찍어야 되는 명분을 이제 제시해 주긴.
대단한.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일이 하는 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전부 또 그 막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런 빅클럽에서 왜 나나 씨를 에이전트로 쓰나요?
제가 원래 처음 유학 갔던 건 이태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럽 브랜드들이 해외에 나갈 때 그 브랜드들 해외 사업 확장하는 거를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축구 클럽들이 원래 본인들의 그 메인 오퍼레이션은 사실 스포츠 팀을 굴리는 거죠. 근데 축구 산업이라는 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상당히 분야들이 다각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맨시티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스카우트 한 사람도 봤어요. 예. 그런
기술. 왜요?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런데 아마도 축구과학 쪽과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뭐 일종의 외주를 맡기듯이 그렇게 에이전트로 세워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근데 나나 씨는 여성이기도 하고
예.
축구에 관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을 하나의 브랜드라고 봤을 때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해외에서 확장시킬 것인가의 과정이 사실상 그냥 제품을 다루는 그런 회사에서의 브랜딩과 다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구단들을 프로파일링을 할 때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은 얼리어답터예요. 그렇게 구단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강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거랑 매칭을 시켜서 이 구단이 집중해야 되는 시장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타겟을 정하면 그거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고 그런 역할들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나라 시도 이제 능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위상이 커져서 또 한국이 큰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데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즐기는 스포츠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를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친선전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빅클럽들의 초청 비용이 한 클럽당 20억을 내야 되는데 근데 하룻밤에 20억이라는 걸 펀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의 나라가 전 세계 한 20개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구단들을 그 스폰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스폰서십 비를 내야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 제품이 적어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마케팅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런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한국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저번에 친선 게임할 때 그 호날두인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네.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아요? 아니면
그쵸. 제가 그때 유벤투스 쪽 에이전트로 초청을 받아서 왔었는데 이제 그 친선전은 제가 한 계약은 아니지만 이제 뭐 계약의 뭐 과정과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그 혼선을 좀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거는 한국 축구나 한국이 어떤 세계에서 위상이 낮다기보다는 저는 한국이 돈을 지불하고도 그 돈으로 어떻게 축구계에서 권력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그 호날두가 그렇게 그 뛰지 않은 게 우리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잘못이었다기보다는 애초에 계약 과정에서 프로모터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정상적인 계약 과정이었다면 충분히 먼저 합의가 되어야 된 부분이 선수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보이콧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에이전트가 내렸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수뇌부가 있었다면 근데 유벤투스 수뇌부가 그때 중국 친선전이 한국 전 경기였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이태리로 다 돌아갔죠. 왜냐면 한국에 만나야 되는 VIP가 없었거든요. 네, 유벤투스랑 수뇌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없었고, 그리고 선전대 프로모터도 VIP를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출신으로 거기에 이제 와 있었던 그 네드베드라는 사람 외에는 어떤 수뇌부도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정리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게 조금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20억 정도의 그런 유명, 그리고 그때 그거보다 더 많았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정도의 그런 투자를 할 때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포지션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한 날 엮이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한국에서는 그때도 분위기가 되게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노쇼당하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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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약 과정에서 보호를 하는 것, 그리고 확실한 포지션을 잡고 이 경기를 주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원래는.
그런 것도 이제 조언을 레슨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한국식 생각은 알아주겠지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그 계약서를 잘못 써서 그 당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도 우리 교포들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들도 계약서에 대한 그 정말로 그 디테일한 거를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는 해주겠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괜히 궁금했어요. 저 선수가 왜 그 한국에 왔을 때 모든 팬이 그 사람이 뛰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적인 그 문화 차이와 그쪽 차이에 그게 큰 갭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태리에 계시다가 지금은 어디 사세요? 런던으로 갔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태리 시장이 이태리가 아무래도 옛날 일본처럼 좀 내수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고 제조업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가 망했죠. 그래서 그쪽 경제가 계속 무너질 때 그때 시기에 유학을 하면서 여기서 커리어를 계속 키우는 건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 쪽에서 커리어를 키우고 싶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고, 다행히도 기회를 잡아서 그 이후로
런던으로.
네, 그래서 런던에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10년째에서 벌써?
네.
그러면 지금 그 영국에 있는 그 클럽들하고 지금 다이를 하고 있나요?
네, 영국만 아니라 그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바르샤, 레알, 아틀레티코, 발렌시아, 세비야 이런 것도 하고 일하고, 이태리도 에스밀란, 인터밀란, 유베, 그리고 뭐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도르트문트, 뭐 미넨 같은 그런 독일 클럽들하고 일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TV로 보는 그런 축구 팀들을 직접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저도 궁금한데, 저도 이제 금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태리하고 영국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이태리는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뒤처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은 계속 그 금융을 강조한 나라고.
네.
특히 이제 대처 수상이 엄청나게 그 뭐랄까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금융 리폼을 했어요.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금융 강국이 되는 거를 실제로 그 밑바닥을 깐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로 영국이 굉장히 금융 때문에 다시 경쟁력을 회복한 나라의 대표적인 거죠. 그걸 느끼세요?
그렇죠. 그 일단 영국의 이제 금융계를 City of London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거기서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영국인들이 국적이 50%도 안 돼요.